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온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제 행진하는 그 첫 장면이 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큰 기적과 감격으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의 그 첫 장면은 기대했던 것 같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선 약속된 젖과 꿀이에 흐르는 땅이 바로 눈앞에 있지도 않고 거기까지 가는 광야길이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지리적인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불평이 먹을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구했지만 물이 써서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게 하여 그 물을 달게 고쳐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이제 반복돼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만족감을 얻지 못한 불평을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평이 계속되는 현실적 환경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해야 될 그런 장소와 환경이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셨죠. 그러나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환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함으로 부름받는 것이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종되었던 땅에서 학대받던 땅에서 꺼내 환경과 조건이 완벽한 낙원에 인도하시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아래 신음하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부름받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 속에서도 다만 먹을 물이 없는 것 혹은 마실 만하지 못한 물을 고쳐주고 없는 것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 애굽 백성들을 봐라. 애굽이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어떻게 혼났나 봐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간단한 이해로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26절의 내용은 그 중하반절부터 오시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고쳐주시면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리고 시험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다 혹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속한 백성인 것을 말합니다. 지금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잘해서 복받고 애굽 백성은 하나님을 거절해서 벌받는 이런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복주시려는 대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의 속성과 내용인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된 세상의 질서와 풍조를 쫓는 영역과 내용과 속한 자들에 관한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병을 주어서 고생하게 하겠다, 벌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창조에 있어서 그랬다시피 그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복되심으로 말미암는 통치요, 그 내용이요,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애굽이 겪었던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질병을, 말하자면 죄로 인한 썩어짐과 허무함과 악한 것과 망하는 것을 스스로 자초한 곳에서 살고 있고 자신들도 망해가고 있고 그들이 속한 세상도 다 파멸되는 곳에 살고 있었다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이 세상 질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목적하고 원래 창조부터 그렇게 의도하신 분이지만 그 창조 속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를 가르치는 것이 본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로마서 5장에 오시면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설명된 내용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설명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현실적 신앙의 지위며 상태며 운명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 아래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가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즐거움과 그 실현된 자리까지는 아직 안 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와 인도와 모든 그 복주심 속에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이 무엇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이런 것에선 1, 2절의 설명으로 설명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해서 소망 곧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라는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현실은 환난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 환난은 이 궁극적인 완성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형통하고 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여 바뀐 환경, 개선된 환경, 영원한 복락을 주는 환경을 주는 것으로 구원에 중심을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각 개인, 그들의 영혼과 인격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품과 인격과 속성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환난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보자면 그것을 인하여 저들은 그 큰 기적 속에서 탈출한 구원으로 광야 유랑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랑 생활을 통하여 지금 출애굽기 사건을 놓고 보자면 뭘 하죠? 하나님이 내 명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애굽이 받은 재앙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여 저들에게 시험하듯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부름받았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질문은 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런 질문하죠. 그 큰 감격과 그 큰 항복을 받아내신 그 구원인데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허락한 구원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으로 항복시킨 감격인데 그 다음이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위를 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지도 더 가지지도 더 발언권도 꺼내놓고 자랑할 것도 없는 지지고 볶는 인생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경험하고 동일을 함 그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거면 왜 구했습니까? 그런 질문은, 그런 경박한 질문은 해본 적이 없다. 이런 표정을 지으지. 그래서 는 건 눈치밖에 없어갖고, 애매할 땐 가만히 있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에서 계속 하는 불평이 뭐죠?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지요. 비응신들. 결국 들어갈 건데, 여호수아 앞장서서 들어갈 건데 그때 왜 못 들어간다고 병신짓 해갖고 40년이나 누가 병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럴 바에는 뭐 때문에 나왔냐,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했고 지금도 모두의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위로하면 맞습니다 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이럴 거면 뭐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기도해도 받아주시지도 않으면서 기도는 왜 하라 그러십니까? 이런 불평을, 이런 말하자면 그 말도 안 되는 항변을 성도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현실 속에서 누구나 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불평까지도 포기한 겁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더라야, 괜히 병신만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체념을 한다고요. 나중에는 이게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저들로 하여금 환경과 조건을 개선시킨 자리로 불러오기 전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지만 사는 곳은 애굽과 방불한 곳에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이 약속하는 복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을 대조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차이를 보게 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고 허락된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포 하나까지 남김없이 확 항복하도록 하는 것이 환난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가진 바 신앙 고백들의 진실된 것, 그 영원한 것, 그 복된 것들을 우리가 세상 앞에 힘있게 전하여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해서 사람들을 쉽게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사회적 지위를 준다든가 무슨 특별한 재능을 준다든가 건강을 준다든가 무슨 부를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예수 믿은 신앙을 설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고치라 그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 1차 목표인 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어떤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충만함으로 가는 구원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항복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정도로는 하나님이 못 참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사랑에 있어서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모독이죠. 그죠? 훌륭해서 상대방이 뭐 부자라서 그 굉장히 큰 모독입니다. 아, 지금은 뭐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는 미인이었고 저는 그때나 이제나 뭐 보통 이하의 사람입니다.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우리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시댁이 부자신가 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겉으로 봐서는 어디도 대등할 조건이 없는데 그렇다면 뭘로 때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돈으로 때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이건 못 참으신다고요? 아,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되는 건 하나님이 못 참으신다고요. 알아들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과 늘 대비하는 일상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온천의 만물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더 갖거나 더 유능하거나 더 앞서거나 더 높지 않습니다. 뭘 보죠? 그럼 세상에서 뭘 봅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십니까? 거의 없죠. 권력이란 뭐죠?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권력만 쓰죠. 우리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자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세상 속에서 뭘 보냐면 힘을 가지면 복수를 하지 힘을 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없다는 건 물론 너무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돕습니다. 진실되게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돕는 그런 강자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죄가 주장하는 곳입니다. 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뭐 요즘은 한국 사회가 부자 되세요를 노골적으로 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만큼 이제 완전히 물질주의가 장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부자가 최고죠. 그럼 여러분 부자들 행복한 사람 본 적 있어요? 뭐 딴 사람 말고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부자 행복한 사람 난 못 봤어요. 왜 그러죠? 어느 부자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그 논어에서 나온 얘기 한 번 더 인용하죠. 부자란 자족하는 사람이라.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얼마나 우리가 볼 땐 부자인데 내가 보면 저 사람만큼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당사자는 안 행복합니다. 부자들이 이거 하나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용하는 이 표현에 부자가 아닌 사람은 속상할 거 없습니다. 부자라면 속상할 겁니다. 이거 얼마짜리 같아? 이거 2만 원 주고 샀어. 부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2천만 원짜리 옷 입으십시오. 우린 그 불만이 없습니다. 대신 밥값은 좀 내주십시오. 내 차 중고야. 1200cc짜리 포니 마이너스 1이야. 아니요, 벤츠 타세요. 벤츠 6000 타시고 밥 한번 사주세요. 부자는 그게 부자예요. 그럼 행복해요. 부자인데 뭐 때문에 아끼고 사세요? 부자로서 누리세요. 남 못 먹는 거 먹고, 남 못 입는 옷 입고, 남 못 타는 차 타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사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래서 넘치세요, 제발. 넘치세요. 넘치세요. 비싼 거 말고, 여름에 냉면에 불고기. 둘이서 3인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조그만 것입니다. 부자 여러분.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옷 좋은 거 입고 오세요. 이거 싼 거 입고 와갖고 우리 놀래키지 마세요. 권력자 여러분, 높으신 거 압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어느 한 업계가 죽어나갈 수 있고 어느 한 업종이 망하고 어디를 키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보복하지 마시고. 이게 세상에서 보는 겁니다. 세상의 힘은 아무도 남을 위하여 쓰지 않고 아무도 행복하게 하는 걸로 쓰지 않고 서로 죽이는 데 쓰는구나.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부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가지니까 다 뭐하더라? 자기 놀고 자긴 잘난 척하기 바쁘더라. 와! 하나님의 명령들과 대조를 시킵니다. 뭐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명령은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정황에서 반응하는 법. 이게 모든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걸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직접 물은 적이 있죠.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과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약속과 비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란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으로서 환란으로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환란은 뭐냐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 비교의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 공부를, 그 훈련을, 그 시련을 겪고 있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한순간도 이 싸움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배운다고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인내란 뭔데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걸러내는 겁니다. 인내란. 인내란 결국 쓸데없는 것을 다, 거품을 다 제하고 본질만 붙잡는 것이 인내죠. 인내가 어디로 간다고? 연단으로 갑니다.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가죠. 에베소서 5장으로 가셔서 15절 말씀 315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이런 말들 우리 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쉽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사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책임을 아무 저항이나 실패할 수 없이 유지시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방치해 두시는 것 같아서 매일 죄를 짓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세상으로 타협하고 도망갔다 오고 여기 놔두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세상을 따라 나가는 것도 우리한테 공부요, 훈련이요, 확인이다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을 미혹돼서 쫓아갔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한테 손해가 아닌 탓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 강압이거나 신적 장악이 아니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탁하는 직경지를 말합니다. 특히 어떻게 오느냐 하면 다시 보세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다 뭐예요? 삶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죠. 뭘 배워요? 세상과 세상이 약속하는 것과 그 통치의 내용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을 비교하여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인가, 세상은 얼마나 거짓되며 헛되며 하나님의 명령들은, 아니 그의 통치는, 그의 구원은 복되고 사모할 만한가를 배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비교와 이해와 판단과 선택과 이런 납득과 결단이 이 환난 속에서, 이 유랑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이 말하자면 뚜렷한 결과가 확고히 서지 않는 과정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며 실수하며 실패하며 방황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황이 있다고 그렇게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죠? 벤허라는 영화는 그 벤허가 주인공이죠. 찰턴 헤스턴이 그 역을 맡았는데 찰턴 헤스턴은 전편에 걸쳐서 딱 하나의 연기밖에 한 게 없어요. 이러는 거 아니야? 있는 대로 힘써갖고 막 처절해하는 거 하나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 정말 잘한 사람은 메살라죠. 메살라는 그 악역을 너무 잘해서 메살라 덕에 이제 베너가 살았죠. 그래도 하여튼 베너가 주인공인 겁니다. 그 또 하나의 조역이 있죠. 그 이제 메살라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는데 메살라가 시켰겠죠. 이 죄수는 혹독하게 다뤄라. 그래서 고생해서 가는 그 노예선으로 가는 길 동안에 여정에 고단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물을 먹는 자리에 우물에 도착했는데 물을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떠 먹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간수가 그놈한테는 물 주지 말래니까 하고 예수님하고 얼굴이 딱 마주치자 그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슷했나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얼마나 정말 적절히 못생겼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얼굴. 제 표정, 제 얼굴로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조역을 맡았죠. 그 얼마나 분명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말하자면 적을 만난다면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친구가 변하여 메살라가 돼서 온다고 정말 여러분 가죽을 벗겨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두가 베너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베너를 만들어갑니다. 베너 보고 그 사람들 전도하라고 부르지 않고 베너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이 동원되고 있다. 그게 베너입니다. 찰톤에서는 뭐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영화 다 끝났다고요. 뭐. 그래도 그게 베너레니까요. 후레 자손, 후레 자손 유다, 주다 베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주심의 주인으로서, 최고의 목적 대상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가? 아니라니까요.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어떤 복된 상황과 약속 속에 있는지를 비교해보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만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환경, 조건, 풍조, 통치의 그 억울함, 시련, 이 모든 것을 복종하라고요. 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너한테 손해되지 않는다.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를 위한 것이다.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네가 손해보고 있는 시간 아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자된 인생의 자랑스러운 것과 어느 순간 어느 한 경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준비하시지 않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과 상황이라는 것을 없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하는,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의 무기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서 기르고 계십니다. 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참으로 우리 것입니다. 세상은 싸우고 세상은 해하며 세상은 삼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오직 유익이 될 뿐이요 우리 안에서 죄를 뽑는 것이요 헛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순결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되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소중하게 믿음을 지켜 충성되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의 복된 나날들을 승리하며 살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